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그 부자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에 대해 질문한 그런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그 답하기를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 다시 말하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아마 그 부자로서는 상당히 좀 뜻밖의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이런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어떤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그것은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한 가지 일을 처리한 다음에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일을 뭐냐면은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그게 이제 한 가지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그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것만은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자에게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그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뭐겠냐, 그것은 그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았던 그 재산 그 형편, 그게 오히려 부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내 소유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내가 쓰고 싶을 만큼 소유가 많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참 부족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평생 직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은 그런 만족은 누리지를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사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도 자기 자신에게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고 또 계명을 짓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문제에도 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부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 많은 재산, 나는 넉넉하다 생각했던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부자에게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재산이 부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걸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돈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생활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것을 갖다가 내 생활을 빗대어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부족을 느끼는 것은 돈에 대해 부족을 느끼는 이것만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그런 사람에게 그럼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겉으로는 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별 부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계명을 잘 지키게 왔던 것처럼 우리도 신자로서 최소한 해야 될 것은 했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도 난 별 부족이 없다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정을 했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부자는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간 겁니다. 자기 재산 다 버린다는 거 이게 아까운 것이죠. 부자가 그냥 계명만 지키고 살 때에는 이 재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하등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문제에서는 자기 그 소유라는 거, 돈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남아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계명만 지킬 때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충실할 때에는 왜 그 돈이 재산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느냐? 그건 그 뭐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킬 때에 재산의 손해가 오냐 생각하면 난단 말이죠. 재산의 손해가 안 온단 말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이런 계명 지킬 때 역시 재산의 손해는 없는 거예요.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이런 일에도 물론 내 돈이 나가는 건 있겠지만은 많은 재산에서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일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그런 보람이 남을 게 아니겠습니까? 뭐 십일조하라 이런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돈이 나가긴 해요. 돈이 나가긴 하지만 역시 내 재산 전부를 버리는 그런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내 소유 외의 재산에 걸림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데 있어서는 편하죠. 걸림돌이 없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고 오고 헌금을 하느라고 돈이 들긴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 재산이 크게 축날 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이 문제는 재산에 조금 축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몽땅 다 버려라는 것이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되는 것들이 정작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문제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가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남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인들이 편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편하죠.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에는 손해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은 신앙이 좋다 이런 칭찬을 받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문제를 딱 제시하면은 다 같이 부담스러워하고 난감해하고 근심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보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보물이냐면 하나는 먹기만 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이 하나 있고 딱 한 알입니다. 그 한 알이 있고 두 번째 보물은 단숨에 천리를 막 천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고 세 번째 보물은 순식간에 천리를 날아가는 양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옛날 그 인도 동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보물 중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 내 부모 형제라고, 형제랄지라도 빌려달라 해도 빌려줄 수 없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뭘 못 빌려주겠어요? 뭡니까? 예? 약이죠. 약은 때려 죽여도 못 빌려줍니다. 왜냐면은 천리를 내다보는 망원경이나 양탄자는 빌려줘도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은 한번 쓰고 나면 그만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니까 아깝다. 그래 못 빌려주겠다. 부자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계명들은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당장 뭡니까? 내 소유를 몽땅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버린 것이죠. 아깝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계명을 지킨다 해가지고 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구제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것저것 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예수를 따른다, 그런 생각은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걸 부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너의 나의 모든 걸 다 버려라는 거, 이걸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몽땅 다 버리고 그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 덜렁 남게 해라는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 난감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몇 가지 하는 것 가지고 아 난 예수를 따르고 있어 이런 생각만큼은 버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 그게 뭔가 모르겠지만 내가 아까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좋아하는 내 소유, 내 손에 내가 딱 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으로 나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나의 삶, 이걸 초점 맞춰 그걸 생각하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돈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좀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를 따르는 건 신앙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아니고 돈에 대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항상 이러한 마음이 살아있는 그게 우리의 문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심령, 내 심,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삶이 지금 주님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의 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 근데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남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그런 속셈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그러니 세상 것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만 잔뜩 살아있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거든요.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명령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방나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 나라의 왕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 나라 왕은 백성들을 명령하고 통치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면 왕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명령을 왕이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고 무엇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경제를 책임질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왕이 책임질 건 단지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분명히 필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왕이 엉망이 되면은 백성들도 자연히 엉망이 돼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엉망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 함께 신앙이 엉망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노상금 목사는 명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명령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명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께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가 다른 명령 가져와가지고 여러분께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다만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명령을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살피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하는, 그게 목사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목사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건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죠.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과연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했느냐는 거, 이걸 이제 살피자는 거죠.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이제 대할 때마다 좀 곤란한 느낌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좀 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잔인한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게 오늘 이 사울에게 한 그 명령이에요. 그래 만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구절을 딱 보고 나가지고 아니 당신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이런 질문하면은 뭐 마땅히 답할 그런 대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그리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얘까지 몽땅, 젖먹이까지 몽땅 죽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짐승까지 몽땅 다 없애버리라는 거,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왜 그런 명령하시는가? 뭐 아말렉 뭐 그렇게 미입다고 그냥 뭐 왕이나 죽이고 뭐 간부나 뭐 지 높은 그런 사람 죽이면 되지 젖먹이까지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대할 때 참 이런 명을 왜 내리는 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죄하고는 몽땅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택한 자가 아니라면은 그때도 젖먹이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니라면 몽땅 다 심판해버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젖먹이까지 남겨주지 말아라, 이 명령도 그래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이 딱 보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투정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리려고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뭐 도자기를 이제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구는 사람이 다 구운 도자기를 내가지고 딱 보면서 마음이 앉는 건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옆에서는 그게 막 아까운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걸 깨지 말고 시장에서 내다 팔면은 그래 돈이라도 생길지 뭐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말려고 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근데 도예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돈 생긴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좀 잘못된 도자기를 남겨놓아가지고 갖다 팔면은 그 잘못된 도자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손상됩니까? 그 도예가 이름이 손상된다 그 말입니다. 도예가는 완벽한 거 그걸 내다 자 그 내가지고 도예가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도예가한테 돈 생긴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예가 이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옆에서는 도예가 이름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 저것도 괜찮은 건데 저것도 좋은 건데 남겨놔가지고 팔면은 돈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깝다고 몰래 남겨놓은 거 도예가가 이거 다 깨버리라 명령하고 나갔는데 그 사원은 아깝다고 몰래 남겨놓은 그게 바로 오늘 사울의 얘기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게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보면은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이제 떠돌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자 아말렉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막 돌아다닐 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한해 원망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했을 때 원망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아말렉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라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그 이유가 그 신명기 25장 17절에 나오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 그냥 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피곤함을 틈타가지고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를 갖다가 내리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피곤한 상태 이스라엘을 그 약해가지고 뒤에서 막 쳐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뒤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라 이 얘기는 아말렉 같은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말렉의 행위를 극벌 못 본다는 그 예식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그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안 맞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남이 피곤하고 약한 틈을 타가지고 치고 내 이득을 얻는 거 그거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지를 않겠다. 결국 그걸 도말할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약한 틈을 타가지고 내 이득을 구하려고 남을 치는 거 이것만큼은 그 땅에서는 내가 용납지를 못하겠다는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미워하거나 경쟁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딱 기회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 실수를 끄집어내면 그 사람 헐뜯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득 얻으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용납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냥 싸워 이긴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 위에서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지팡이 있는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 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거느려 가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과 상관없이 모세가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죠. 그럼 그럴 바에야 여호수아를 왜 싸움을 시킵니까? 그냥 싸움 안 하고 모세만 손 가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싸움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보고 실제 싸우면서 승리는 우리가 잘 싸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 올리는 거, 여기에 승리가 있다. 그걸 보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 무슨 지팡입니까? 홍해를 가른 지팡이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팡이를 든 손을 올려가지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것,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난 척하지 마라 그 말이죠. 아무리 너희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다 너희들이 회사하는 거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고 세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힘으로 여김에 약한 자를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은 거니까 그들을 다 쳐서 없애라는 것, 그런 얘기였죠.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진멸이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에 내가 동참이 돼야 돼요.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참 지당하다. 아말렉은 진짜 없어져야 될 그런 행위를 한 그 존재들이다. 그래서 아말렉 없애자 이 얘기는 결국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 그런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부터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칠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백성은 다 죽이면서, 자, 전무이가 다 죽였겠죠. 다 죽이면서 예, 왕 아각은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뭐 가치 없고 별품 없는 거, 이건 다 죽이면서 좋은 것은 남겨놔요. 이게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뭐 이걸 두고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해서 이제 불순종해서 그렇게 벌받는구나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도록 했느냐, 그걸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위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안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해가지고 왕을 사로잡았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왕이 최고의 그 사람 아닙니까? 최고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 나라 전부를 다 차지한 것, 사로잡은 것, 이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사라져도 왕 하나 딱 죽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이해하고 전부 명령을 실천한다는 것,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여버리면은 내 이름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 그걸 아까워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까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 이것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날 기회라는 것, 내가 유명해질 기회라는 것, 이게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사울이 아까워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아까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나 그 양의 좋은 것을 남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아말렉의 모든 건 자동적으로 사울의 소유가 되죠. 승리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그 좋은 소 양들도 다 사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진멸해버린다? 결국은 나에게 올 수 있는 소유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좋은 소, 좋은 양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것이라면 아까울 게 없겠지만은 저게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 이런 생각에서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또 하나님 지금 명령을 내가 실천하는 그런 순간에 있다. 이걸 생각했다면은 자기를 생각하면 이건 아깝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살아야 한다는 이게 먼저 앞설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야 저건 내 것이다.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든 것이고 결국에는 남긴 거예요. 그게 사울에게서 불순종하게 했던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부자가 예수를 따르기 실패한 것은 자기 재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가 버린다는 것, 나에게 이득될 수 있는 걸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게 아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는요 신앙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활 돌아보면은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별 흠이 없게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명문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속이 어떠냐, 그 말 내 속이 어떠냐 그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내 속도 괜찮냐 이걸 살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 사울의 모습 그대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의 모습 그대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겁니까? 말씀이나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걸 우리가 즐기는 그것보다도 아 이렇게 했을 땐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못하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 버릴 때에 그게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명백히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험담을 잘한 사람이라면은 나는 험담 고쳐야 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 나는 내가 자랑하는 거 나 자랑 이걸 고쳐야 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 부자처럼요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겉으로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기 때문에 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가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가려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겉을 보지 마시고 내 속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 내 겉이 내 속을 가리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겉은 걷어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뭐가 있냐 이걸 들여다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깨닫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건 내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살아있습니다. 내 그때에 들었던 악한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원인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내 겉이 지금 하나님 따른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나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꼭 힘쓰는 그런 삶이 얼만큼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 이걸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돌아보지 아니할 때 우리들은 사울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깝다. 아, 이건 남기고 싶다. 항상 그런 마음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주님을 따르게 힘이 되는 것, 어려운 것은 바로 내가 아끼는 그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게 하는구나, 그걸 돌아올 필요가 있죠. 사울이 그 비록 좋은 소와 양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 11절에 오면은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하나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 오면은 사울이 그 소와 양을 남긴 걸 가지고 아, 나 그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뭐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이런 식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 속마음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 그건 내가 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헌금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굳이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게요. 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사울의 그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아말렉을 지면 허락했다, 네가 그 면이 어떻겠노, 이걸 따진다는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것, 이건 좋은 거니까 남겨가지고 제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리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좋은 것, 이런 게 여호와께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라,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이 말이 핑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진심으로 하나님께 좋은 걸 바치려는 그런 마음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 사울의 생각과 달랐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소와 양을 남긴 것은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건 외면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해봐도 뭐 진멸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가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는 좋은 게 보이고, 아, 저건 내게 있으면 내게 유익될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남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나에게 이득된 걸로 여기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남기면 이게 이득된 걸 여기는가, 그렇다는 건 꽝입니다. 우리한테 이득으로 남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살펴가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심고 심으면서 그것을 키우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득으로 남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오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힘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원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명령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볼 때는, 세상 볼 때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자라면은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좋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 바로 오면서 주님의 피에 은혜 감사하면서 그 주의 피가 귀하니까 그 귀한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걸 놓지 않으려고 발벗고 예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게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신자의 심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말렉이 내 속에 있고 사울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진멸해가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남는 것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만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좋은 걸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속에 이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는가 참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 생각했다면 그건 내 속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그 삶보다도 그걸 좋게 보기보다도 세상에서 날 득대기 하는 이 땅의 걸 좋게 보고는 그러한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저희를 돌아보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내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 아말렉의 모습 하나하나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집 붙들린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